고린도전서 30번 메시지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 먹이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후 바울은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농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농장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인 우리는 더 이상 경작되지 않거나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무엇인가를 뿌렸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접촉되고 경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씨 뿌리고 경작하고 기르는 관념은 성경에서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그분은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이심을 압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분에 의해 뿌려진 씨는 그분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뿌리기 위해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라게 하는 땅이요, 토지요, 경작지요, 농장입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음식점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농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모순이 없습니다. 산출물을 기르는 장소로서 교회는 농장입니다. 그러나 산출물이 준비되어 우리의 음식으로 제공되는 장소로서 교회는 음식점입니다. 자랑과 건축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농장과 건축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장은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장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들로 지어진 건축물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는 그분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기를 주저할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건축되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참된 건축은 영적인 건축이요, 생명 안에서의 건축이며 그것은 곧 생명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우리가 자란 정도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음식물이 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라는 것은 또한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출생 시에는 체중이 겨우 7파운드였지만 지금은 170파운드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의미에서의 성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어떤 신장을 가지기 위해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의미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신장입니다. 영적인 건축물 안으로 건축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감소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더 감소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증가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어떤 지방에서 이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건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들이 그 사람들과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건축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정이거나 일종의 사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교회 안으로 건축되었다면 당신은 감소되었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당신은 성도들과 하나 되고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 안으로 건축되어지면 당신은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농장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농장에서 농장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무엇이든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유일한 기초. 건축은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의 기초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놓여진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놓여졌습니다. 이 기초는 사도들의 시대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닦여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19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다른 기초들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각 교파와 단체는 그 자신의 독특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천 개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초들을 놓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첫 부분의 본문에 따라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고린도인들이 각각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에게 속했다고 선포할 때 너희는 다른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속한다고 말할 때마다 너희는 다른 하나의 기초를 놓고 있다. 선호와 선택은 사실상 기초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수침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의 상을 갖기를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기초입니다. 수침을 선호하는 자들은 수침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항상 그리스도 자신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방교회들에 대한 선호를 가짐으로써 다른 기초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것도 하나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선호에 맞는 지방교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우리의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호할지 모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선호와 선택을 갖는 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4절과 11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은 우리가 11절에서 4절로 바울의 사상을 거슬러 추적할 때 명백해집니다.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이 구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앞절에 대한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관을 거슬러 추적할 때 우리는 결국 심는 이들과 물주는 이들이 하나라는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가난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심은 이인 바울과 물준 이인 아볼로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을 통해 믿은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은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4절에서 이는 어떤 이는 말할 때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사람들이 아니리요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4절과 11절 사이의 연관은 이러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을 하나의 기초로 놓고 있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라고 선포한 사람은 또한 그를 기초로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실행이나 사람을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침을 하나의 기초로 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른 믿는 이들과 분리시키고 그러한 믿는 이들과 그들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사도시대 이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특별한 기초들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기초들은 분열의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기초들에 의해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기초들을 놓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의 지방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장로를 좋아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장로에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에게 가고 싶다. 다른 장로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장로가 나의 선택이요 선호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는 이 장로에게 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 이외에 어떤 기초를 놓는 것은 몸의 생활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건축을 손상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선호가 없음. 고린도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건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이나 실행들이나 장소의 선택에 대한 선호를 가지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한 지방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는 언제든지 순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다거나 어떤 장로가 그에게 불쾌하다거나 어떤 형제자매들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사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대로 참된 건축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감소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호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더 어려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훨씬 더 감소시키고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더 많은 여지를 만들어주리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성장을 가질 것이며 교회 생활로 인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당신에게 어려움이 된다고 합시다. 더욱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느끼기에 교회 생활이 더 나은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장로들이 마음에 들고 교회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할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쳐두고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젊은 자이건 나이 많은 자이건 간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선호가 주의 회복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심지어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까지도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것이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을 부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곳의 교회를 방문한다면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방교회를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지방에 있다면 나는 사랑스럽게 그곳의 교회를 포옹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섯 형제와 여섯 자매가 있는 대가족 안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형제 자매들 중 일부는 영리하지만 다른 이들은 바보스럽습니다. 일부는 친절하지만 다른 이들은 거칩니다. 당신은 바보스러운 자들과 거친 자들을 거절하고 영리한 자들과 상냥한 자들만을 관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부모의 자녀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선호나 선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가족이 유일하게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선호를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내가 말해온 것은 고린도전서 처음 3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3장은 1장과 2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선호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를 선호하고 또 다른 이는 게바를 선호한다. 너희 중 어떤 이는 유대교를 선호하고 반면에 다른 이는 헬라 문화와 철학을 선호함으로써 또한 너희는 문화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선호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기초를 놓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미 놓여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유일한 기초를 놓았고 이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올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기초이다. 유대교나 헬라 철학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기초가 될 수 없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이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말의 의미입니다. 참된 건축.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건축, 즉 그의 거처임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가시킴으로써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성장과 건축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에 대한 선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장소에 대한 어떠한 선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친절하든 거칠든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건축은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그리스도를 증가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 아닌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변화를 포함합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것은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지만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식물들이 아닌 광물들입니다. 광물들만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광물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식물의 생명이 광물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장에서 우리는 농장과 건축과 변화에 대한 관념을 가지며 17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념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매우 귀한 책이요 보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책은 교회 생활에 관련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먹이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씻는 것과 물주는 것과 기르는 것에 대하여 본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농장과 건축과 기초와 변화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본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보물들과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책인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일치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 서신에 게시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